정말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사랑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한 100번은 듣지 않았을까요? 주일학교서부터 뭐 청년부, 학생부,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잔치. 제가 어렸을 때 달란트 잔치가 없었어요. 제가 크고 나니까 달란트 잔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으로 섬겼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애들이 뭐 사 먹는 걸 보면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비유 자체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늘 그렇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정확히는 노예에게 돈을, 재산을 맡깁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두나미스거든요. 사실 각각 그 능력대로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종,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과감히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 반면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땅에 묻은 거죠. 근데 땅에 묻었다는 사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땅에 묻어서 물건을 보관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예요. 진주와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보면 거기서 땅에서 막 보물을 막 캐내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정세가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땅에 묻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샘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흡족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 주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할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이 칭찬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달란트 받고 남긴 그 종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죠. 칭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초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지막 종, 땅에 묻은 이 종입니다. 와서 실토해요.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내가 땅에 묻었노라고 실토합니다. 이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걸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내쫓는, 너무나 엄한, 쫓아버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이 비유를 다시 새롭게 보면서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한테 제일 받아되는 건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긴 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었어요. 한 달란트 숨겼다고 이렇게 질책하고 호통치고 내쫓는 형벌을 한 이 주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비유 어디에도 사실 이 종이 악한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overreact,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고 너무 과한 벌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받아댔던 건 우리가 지금 종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상한 주인이지만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의 주인입니까? 그렇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주인임을 비유를 통해서 쭉 배웠는데 오늘 이 주인은 악덕지주 같아. 그렇죠? 돈을 맡기고 이윤을 내지 않는다고 종을 벌하는 주인 같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뭐 이 종들이 돈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가 자기 돈 이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돌아와서 셈하고 잘못했다고 혼내고 잘못했다고 형벌을 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이 주인은 앞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긍휼과 자비의 주인과는 다른 주인인가? 정말 악한 주인인가? 오늘 이 질문이 저에게 계속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를 봅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니까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뭐부터 알아야 돼요? 달란트부터 알아야죠. 그렇죠? 아닙니까? 달란트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 신나지 않으세요? 성경을 딱 보면 달란트의 비유면 아, 달란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달란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돈의 표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를 끄셔야지 여기를 키고 보시면 저기 하루치 싹시 있어요. 데나리온, 디날리라고 있고요. 또 같이 로마와 그리스에서 똑같이 썼던 디나리온, 데날리가 바로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듯.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달란트는 어딨나? 그리고 제일 큰 돈을 보면 달란트라고 안 적혀 있어요. 드라크마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죠? 달란트는 그럼 도대체 뭔가? 보면 저 동전 막 모여 있는 거 있죠? 그게 달란트예요. 무슨 소리냐면 달란트는 무게의 개념입니다. 이제 불 켜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달란트는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무게를 말하는, 그러니까 무게의 개념을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당시에 금 20kg입니다. 20kg이 얼마인 줄 아세요? 코스코에서 혹시 쌀 사보셨어요? 그 쌀 사면 그게 50파운드, 한 23kg 정도 돼요. 그게 다 금이야. 그게 한 달란트인 거예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만큼 20kg의 금이 몇 돈인 줄 아세요? 5,300돈. 5,300돈. 100돈이 아니라 5,300돈. 5,300돈이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5 million.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계산해보니까 21억 3천만 원. 그저께 환율로 21억 3천만 원이 뭐라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니까 애들 뭐 달란트 잔치 하면 떡볶이 한 접시에 3달란트 하잖아요. 63억 9천만 원짜리 떡볶이를 먹는 걸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세겔로 바뀌든지 좀 바뀌어야지. 아니 63억짜리 그걸 주면서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주일학교에 달란트는 그게 무게의 개념이고 한 달란트는 21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게 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를 맡기고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줘? 저 인간은 다섯 달란트 주고 저 인간은 두 달란트 주고 아 기분 나빠. 에이 속상해 삐졌어 이러고 묻어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아니 나한테 20억이 있는데 60억 뭐 40억 받은 사람이 부러울까요? 뭐 끄덕이는 사람인데 부러워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부러울 것 같아. 20억이면 상상도 못하는 1억 2억도 상상을 못하는데 20억이라는 상상이 넘는 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빈정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묻어둔 게 아니구나. 엄청난 돈을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엄청난 돈을 이 종들에게 노예에게 이 주인이 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속상해서 열등감을 느껴서 묻어놨다는 건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오해, 발상입니다. 이런 과분한 돈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식을 깨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21억을 맡겨요. 아들한테도 안 맡길 텐데. 그렇죠? 어떤 주인이, 당시 주인은 노예에게 돈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2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깁니다. 21억뿐입니까? 다 합쳐보니까 170억 4천만 원을 자기들 노예에게 태웠어. 진짜 한마디로 요즘 애들 말로 다 그렇게 맡겼어. 그렇다면 이 노예에게 21억을 맡기는 주인이라면 이 주인의 관심사가 돈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종에게 21억을 맡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돈 벌려고 했다면 고리대금업자한테 맡겨서 이자를 받고 말지. 그렇게 말하죠.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돈을 남기는 가장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남기려면 그렇게 남기지 이 노예에게 21억이라는 돈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5달란트 준 종에게나 2달란트 준 종에게나 이 주인이 칭찬하는 그 말이 다르다고요? 똑같다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요. 그렇죠? 주인의 관심사가 이윤이었다면, 돈이었다면 다르게 칭찬했을 거예요. 다르게 보상했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너는 더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하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서 아, 이 주인이 노예에게 이러한 돈을 맡기는 것, 뭘 보고 맡깁니까? 당시 이 노예라고 보면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게 이 노예가 된 것,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노예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작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흉작이 오든 뭐가 오든 그래서 다 그 빚을 갚지를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돈 때문에 어쩌면 노예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뭘 믿고 21억을 맡깁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정말 신분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것은, 첫 번째, 이 주인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인의 관점으로 노예를 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노예를 대합니까? 신분이 노예이지만 그럼에도 그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로 이 큰 돈을 맡기는 주인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주인인 거예요. 맞죠? 맞죠? 악덕 지주가 아니라 아, 역시나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정말 그 노예를 신뢰하고 믿고 그 큰 돈을 맡기는, 자격도 안 되고 이유도 없지만 그 큰 돈을 노예에게, 종에게 맡기는, 은혜가 넘치는, 긍휼이 넘치는 주인입니다. 이 두 종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자마자 즉시 밖으로 나갑니다. 장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당시 시대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다 모두 다 농경사회고 농경을 해서 돈을, 이윤을 남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나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단언컨대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다 잃어버렸어. 5달란트 뭐 다 세 달란트 까먹고 너무 돈이 많으니까 한 2달란트뿐이 안 남았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뿐이 안 남았어. 그러면 주인이 이 두 종을 이렇게 질책하고 이렇게 호닥에 야단치고 이렇게 징벌을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신뢰한, 이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주인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했을 거예요. 다시요.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돈을 맡긴 건 돈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윤을 남기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안 이 두 종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내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이 그들을 칭찬한 건 자신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와 긍휼에 즉시 반응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건 실적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한 사람뿐이 안 남았어요. 누구죠? 이 세 번째 종이요. 그럼 이 세 번째 종은 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을까?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 주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해요? 굳은 사람. 영어 성경에는 hard man, 엄한 사람, 지독한 사람. 다른 번역본에는 harsh man, 냉혹한 사람. 무섭고 냉정하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던 정당한 수고를 자기는 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는 악덕 지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준 거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잃으면 벌을 받을까봐 손해를 끼치면 화를 당할까봐 내가 이렇게 묻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명의 주인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게으른 건 인정. 그런데 악한 건 왜? 여기 보면 악하단 말이 없잖아요.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탕자처럼 돈을 다 허랑방탕 주인의 돈을 다 허비한 것도 아니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갔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주었는데 게으른 건 오케이. 그런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 왜 이 주인이 이만큼 분노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지금 종이 얘기하고 있는 당신이 그런 harsh한 사람, 당신이 그런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나쁜 사람, 악덕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명 속에 이 사람의 마음,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은 주인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나를 생각하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힘들 것 같은 거야. 내가 그 돈 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주인의 마음은 상관없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맡겼는지도 상관없어. 주인이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은혜로 종들을 대하는데 나를 대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고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지금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이 주인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주인의 은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 그렇게 한 거 너무 고마운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다 잘못 이윤을 안 남겨봐. 그럼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종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땅속에 감춤. 주인의 마음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인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사람, 주인보다 자기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 주인의 은혜를 향하여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그렇기에 주인이 분노한 거예요. 그렇기에 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나의 구원받음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무모한 사랑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진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절대 희생하려 하지 않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딱딱 계산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뭐 은혜는 은혜인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사랑은 고마운데 그래도 나는 내 계산대로 내 현실적인 상황대로 내가 허락하는 대로 내가 여유가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악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게으른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무모한 사랑을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땅 속에 묻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하신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의 악하고 태만한 태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렇게 계산적인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세요. 감탄고토라고 그러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로 인하여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고 이제 우리 집사 선출할 거잖아요. 솔직히 터놓고 말해볼까요? 집사회에서 집사 후보로 6명 올리면 2명도 예 안 해요. 8명 올려도 2명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자 훈련을 안 해서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 나 당장 이제 집사로 섬기고 전도사로 목사로 헌신할 수 있으세요? 제자 훈련 받으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쨌든 간 내 삶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나의 태도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러시는 것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요구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 아니 더한 사랑을 달라고 더한 은혜를 달라고 더한 긍휼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안 괜찮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계산적이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드려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평생도 구경하지 못하는 달란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은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21억 3천, 지금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인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사랑, 은혜, 무모한 은혜와 사랑, 나를 뭘 믿고 나를 뭘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라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무모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행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에 묻어두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돈 버는 데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 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야 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그러한 선물로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직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면서까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남아있는가? 내가 이 달란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마음을 무시하면서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르는 척, 못 본 척 땅에 묻어두고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의 몸짓과 삶의 몸짓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맨날 이렇게 살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런 유혹들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주인의 갈증을 시원케 하고 마음을 흡족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